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 5월 4일 월요일의 뉴스통 문을 활짝 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신지은입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나요? 한국에서는 오늘과 내일까지 6일 동안의 그야말로 황금 연휴를 즐기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우리 북한 주민 여러분들도 5월 1일 노동절부터 조금 더 잘 쉬셨길 바랍니다. 아, 참 쉬면 쉴수록 더 쉬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라서 오늘 아침에 다시 일찍 일어나서 일을 시작하기가 저는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다른 때보다 약간은 더 월요병에 시달린 오늘 하루 아니었나 싶은데요. 그런데 북한에도 혹시 월요병이라는 말이 있나요? 뭐 주말을 쉬고 월요일에 일찍 일어나거나 일을 하기가 더 힘들다고 해서 한국에서는 그걸 월요병이라고 하는데요. 북한에도 비슷한 개념이나 말이 있는지 문득 궁금하네요. 자, 월요병을 뚫고 달려온 기념으로 더 힘차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뉴스통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오늘의 주요 뉴스들 선별해서 알려드리고요. 지금 북한은 코너에서 현재 북한 소식들도 전해드립니다. 국제문제 전문가 임상훈 소장님과 함께하는 세계의 창도 월요일과 함께 시원하게 열리고요. 월요일에 뉴스로 본 세상은 양정아 기자와 함께하는 문화 관련 소식으로 채워집니다. 도움되는 생활정보와 날씨, 환율, 기름값 등도 친절하게 알려드리고 저 신지은과 함께하는 매일 영어 시간도 함께합니다. 뉴스통은 언제나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알아볼까요?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이 건강 이상 설에 휩싸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공개 활동 소식을 20일 만에 전했습니다. 조선중앙방송과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들은 2일 오전 첫 뉴스로 김 위원장의 전날 순천인 비료공장 준공식 참석 소식을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11일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주재한 뒤 모습을 감췄고 나흘 뒤 김일성 주석의 생일에 집권 후 처음으로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를 건너뛰므로써 건강 이상 설에 불을 지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모습으로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과 김재룡 내각총리 등 간부들과 공장 내부를 둘러보는 사진이 보도되며 건재함을 과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2일 건강 이상설에 더해 사망설까지 돌았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재가 확인된 데 대해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방송 등이 김 위원장이 순천 인비료 공장 준공식에 참석했다고 보도한 뒤 하루 만에 나온 반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그가 돌아온 것 그리고 건강한 것을 보게 돼서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직접 환영의 메시지를 타전함에 따라 북미 간 교착 국면에서도 돌파구가 마련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지난 3일 오늘 오전 7시 41분 중부전선 감시초소에 대해 북측에서 발사된 총탄 수발이 비탄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 군은 대응 매뉴얼에 따라 현장 지휘관 판단하에 경고 방송 및 사격 이외를 실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남측 인원과 장비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합참은 우리 군은 군통신선을 통해 북측과 상황 파악 및 추가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중에 있다며 필요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기존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시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280만 가구가 우선 대상이며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1인 가구 약 $326, 2인 가구 $490, 3인 가구 $650, 4인 이상 가구는 $815를 받습니다. 현금 수급 대상이 아닌 국민은 신용전자카드, 지류, 모바일, 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중 하나를 택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세대주 여부와 가구 원수는 오늘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통제됐던 장병의 휴가가 오는 8일부터 정상 시행됩니다. 국방부는 정부의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에 발맞춰 장병 휴가를 8일부터 정상 시행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지난 2월 20일 통제를 시작한 지 76일 만입니다. 외박 감염에는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여부, 사회 감염 추이 등을 고려해 추후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제한됐던 간부들의 외출도 정상적으로 시행됩니다. 유럽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하자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백신 개발을 위한 국제공조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지도부와 회원국 정상은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수십억 유로 규모의 모금 활동에 나섰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도이칠란드 총리와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유럽연합 행정부 수반격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 등은 현지 시간 4일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적 대응을 약속하는 온라인 국제회의를 앞두고 유럽의 주요 매체에 공개 서한을 보내 각국의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코로나19 급증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지 시간 3일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13만 4천 명을 넘어 세계 7위 규모까지 불어났습니다. 수도 모스크바에서만 5,948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오면서 누적 감염자가 68,606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러시아 전국의 코로나19 사망자는 하루 동안 58명이 추가되면서 1,28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전태우였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북한은 현재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김민수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최근에 계속 이 사재기 소식들 네. 전해주셨잖아요. 네. 오늘의 첫 소식은 어떤 건가요?
네, 지난달 중순에 그 네. 북한의 수입 물품 제한 조치가 있었다고 네. 제가 지난 27일에 전해드렸었는데
네, 맞습니다.
이걸 북한 네. 당국에서 운영하는 걸로 추정이 되는 그 인터넷 동영상 홈페이지 유튜브에 평양에서 사재기 현상이 있지 않다는 그런 반박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네.
하지만 현재 평양에서는 이 수입 16품 가격이 폭등을 하고 심지어 물건이 없어서 문을 닫는 상점들도 생겨나는 이런 현상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어서 좀 북한 당국의 반박에 좀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소식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소식을 지난주 네. 월요일에 전해주셨잖아요.
네네.
그럼 그 사이에 가격이 더 오른 건가요?
네, 그렇게 파악이 되는데요. 네. 사실은 저희가 지난 월요일에 그 북한의 당중앙위원회 및 내각 공동결정서로
네.
지난달 17일에 이게 내려졌거든요.
네.
그리고 이 지시가 나온 이후에 물품 가격이 평양에서 두 배가량 올랐다는 소식을 뒤늦게 전해드렸었는데 며칠 전부터 또 다시 가격이 오른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평양 소식통이 지난 30일에 네. 데일리 NK에 전해온 소식에 따르면요. 그 일반 상점들은 그 수입 물품이 없어서 문을 닫거나 판매를 못하고 있는 곳이 많다고 하고요. 그리고 현재 수입산 후추가 100g에 수입산 후추 100g에 그 북한 돈 4만 원. 만내기도 그때 올랐다고 했는데 만내기 한 약 500g에 북한 돈 4만 8천 원으로 가격이 올랐고
네.
사탕가루, 그러니까 설탕도 찾으려고 해도 없는 상태라고 전해왔습니다. 북한에서 설탕 거의 수입하는 걸로
네네.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수입산 후추 100g은 그 수입품 제한 조치가 내려온 공동결정서 하달 직전에 8천 원대였다가 이후에 16,000 원으로 가격이 두 배 뛰었고요. 지금은 4만 원까지 올랐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입니다.
네. 뭐 이런 식료품도 식료품이지만 전자제품도 수입 제한 조치가 있었다고 하셨었죠.
네. 크게 이제 수입산 식료품 제한 조치 그리고
네.
전자제품을 좀 줄여서 들여와라.
네.
당장 국가경제에 필요한 게 아니면 이 두 가지 조치가 내려왔다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전자제품은 물론 특히 이 소모품 가격도 크게 올랐고
네.
사재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소모품이라면은 뭐 건전지 같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뭐 시계약이나 네. 뭐 텔레비전 그 거긴 리모컨을 원격 막대기라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집안에서 쓰이는 이런 소형 건전지 가격이 한 서너 배 올랐다고 하고
네.
원래 이제 건전지의 경우는 이 공동 결정서가 내려진 후에도 가격이 안 올랐는데 지금 며칠 전부터 갑자기 오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사들이니까 네. 이건 무슨 일이 있나?
그쵸, 그쵸.
어, 물건 곧 떨어지겠네 하면서 이제 덩달아 사는 분위기도 있어가지고 이런 불안감이 이제 가격을 상승시키는 것도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게 50개 묶음으로 건전지 한 50개 묶음으로 이렇게 있는데 이걸 10개씩 사들이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네. 약간 이런 불안 심리가 이런 소모품 가격의 뭐 사재기나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런 분위기라면은 사실 네. 아까 물건이 동난 상점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맞겠네요.
네. 각 네. 구역들마다 전자나 이 전기 제품 판매 봉사소가 있는데 문을 닫은 상태라고 소식통이 전해왔고요. 그리고 중국산 상품이 이제부터 들어오기 힘들다 이런 소문 때문인지 상품이 있는데도 문을 닫았다고 네.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보통 평양에서 전자나 전기 제품 판매하는 곳이 한 20% 정도는 국가에서 위탁한 판매 상점인데 네. 여기에는 이미 물건이 동났다고 하고요. 나머지 80%가 이 개인이 운영하는 판매 상점인데 네. 제품이 있는데도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네. 갖고 있으면 어차피 수입품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때
그때 팔아야겠다. 그때
돈 있는 사람한테 팔겠다. 네. 이런 구상을 좀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해 보이는데요. 네. 북한 당국은 평양 사재기 관련 보도를 반박을 했다고 하셨는데 네. 어떻게 구체적으로 반박을 한 건가요?
지난달 25일에 올라온 건데요. 네. 이게 북한이 운영하는 걸로 추정이 되고 그 동영상 을 올리는 홈페이지 유튜브 계정에 에코 북한이라고 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 진실 혹은 거짓 사재기라는 제목으로 평양 사재기 기사를 반박하는 영상이 게재가 됐는데요.
네.
어떤 현장을 담았냐면 평양에 있는 그 산원거리에 대성백화점이 있거든요.
네.
여기 식품 매장 내부를 촬영한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상을 찍은 사람이 이용객한테 네. 요새 물가가 비싸졌냐 그랬더니 이용객이 별로 모르겠다. 수입품이면 몰라도 우리나라 상품인데 왜 물가가 비싸지겠나 이런 이용객들의 답변을 담은 내용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근데 이 평양 대성백화점 상황이 평양 전체 시장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소식통에 따르면 네. 그렇지 않다고 하거든요. 일단 그러니까 대성백화점 그리고 이런 외화 상점들의 경우는 평양의 관광 오는 외국인들한테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해서 네. 만든 곳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1년 내내 뭐 국산 물품들이 진열돼 있고 가격도 국가가 정한 가격대로 팔리기 때문에 이게 네. 이제 물품이 마르기는 힘들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원래 여기는 상품이 비싸가지고 일반 사람들은 사지도 않고 또 북한 돈으로 살 수가 없대요.
네.
외화로 북한 돈을 가져가도 달러나 유로로 바꿔서 사야 되는데 뭐 아무나 이용할 수 있겠나. 그리고 백화점 가서 생활 필수품이나 일반 용품 사는 사람은 평양에서도 8% 이하라는 게 이 네. 소식통의 주장입니다.
사실 그건 서울에서도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이제 아주 네. 그 고위급 고객들은 뭐 좀 차이가
네.
크잖아요.
네.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볼까요?
네, 양강도 소식통이 1일 전해온 소식인데요. 이 양강도 대용단군에서
네.
체온이 한 38도부터 40도에 달한 열병 환자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난달 27일에 환자 중 21명이 사망에 이를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고 전했습니다. 대용단의 경우는요, 이게 그 뭐 작은 도랑 같은 걸로 중국과 인접해 있는 것도 있고
네.
산이 이렇게 중국하고 붙어있는 데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전에도 밀수꾼들이 왔다 갔다 많이 하고 지금도 국경이 봉쇄됐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중국 다녀온 밀수꾼들에 의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파된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대용단 군에서는 모든 그런 이동이 차단을 된 상태라고 하고요. 물자와 사람이 대용단군을 드나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소식통이 전해왔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민수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입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는 시간입니다. 연휴 때 좀 길게 쉬고 만났는데 야, 너 푹 쉬고 잘 먹어서 살도 좀 찌고 얼굴이 환해졌구나. 이런 이야기 듣는 것보단요. 이런 이야기 듣는 게 훨씬 기분이 좋겠죠. 야, 너 며칠 못 본 사이에 더 예뻐졌구나. 노래로도 들려드릴게요. 박보람의 예뻐졌다. 세계로 열린 창을 더 넓고 시원하게 흥미롭게 열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통의 월요일 코너 세계의 창 시간은 국제문제 전문가 인문결 연구소 임상훈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 잘 지내셨죠?
예, 잘 보냈습니다.
아, 오늘 날씨가 정말 좋더라고요.
네, 어디 많이 좀 더워졌어요.
네, 어디 안 가시나요?
아유, 저는 일이 좀 얼마 안
나서. 네, 자 사실 우리가 마음 놓고 갈 때는 아닌 게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을 성공적으로 치르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사회적 네. 거리두기를 좀 해야 될 텐데 어쨌든 예. 우리나라의 이 코로나19 방역 전 세계에 관심을 모으고 있죠. 한국형 그렇죠. 모델이라고 부르면서 배우기도 하고 또 의외로 일본의 한 언론에서까지 세계 표준 모델이다 뭐 이런 네. 찬사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점점 많은 나라에서 관심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네. 피해가 있었죠.
그렇죠.
있긴 있었지만은 네. 그리고 이제 우리보다 피해가 적은 나라들도 이제 있었는데
네.
전체적으로 이제 왜 이제 한국형 모델이다 이런 네. 말이 생기면서까지 한국에서의 그 방역 대책을 높게 평가를 하느냐면은 지금까지의 어떤 전염병에 대한 방역이다 그러면은 전염병으로부터 이제 격리시키는 것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은 사람들을 이제 그 통제를 하고
네.
밖으로 못 나오게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방식이 전통적인 방법이었잖아요.
네, 막 그냥 딱 차단해 버리는
그렇죠.
거야. 네.
그런데 이제 이게 과거에 농촌 어떤 중심의 농경 사회라면은 뭐 덜 피해가 갈 수 있는데
네.
지금 세계는 뭐 소위 글로벌 시대다 이래 가지고 전 세계가 얽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다 차단하고 뭐 봉쇄하고 격리하고 이렇게 되면은 경제까지 완전히 붕괴될 위험이 그런 큰 부담이 있는 건데 이번에 우리나라가 이제 한국이 보여준 그 모델은 최대한 국민들은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면서 그 소위 말해서 그 핀셋 격리라고 하죠. 그러니까는 아주 미세한 그러니까 그 확진된 사람들만 찾아내서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는 이제 그 IT 기술이 필요한 건데
네.
그 사람들만 격리시키고 사회는 정상적으로 돌린다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면서 이게 성공을 하려면은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정부 입장에서는 시민들이 통제되어야 될 그 대상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함께 같이 방역을 해야 되는 주체라고 생각을
네.
하고 시민들도 내가 우리 그 방역의 주체다,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 이게 사실을 이번에 그 한국형 모델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이 코로나19가 그러다 보니까 뭐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로 이겨나가는
네.
이 자체가 화제가 됐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서 시민정신이라는 개념이 최근에 더 자주 언급이 되는 것 같아요. 시민정신, 시민의식 예전 전에 교과서에서 배웠던 기억은 나는데
네.
이 개념을 어떻게 정의를 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배워서 아는 그런
네.
시민 의식이라고 하면은 보통 그 도덕 시간에 이제
맞아요.
학교 다닐 때 배우잖아요.
네.
그래서 국민윤리다 해가지고 강요된 그런 시민 의식으로는 이제 그 성공할 수가 없고
네.
인간이면은 누구나가 필연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내가 주인이 된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한국의 현대사에서도
네.
여러 번 경험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길거리에 나와 가지고 우리의 이제 요구 사항 같은 것들을 외친다든가
네.
이렇게 한 뒤에 보면은 뭐 흔적도 없이 쓰레기까지 싹 치우고 나가는 것 이게 시민 정신 중에 대표적인 하나인데 그게 왜 그럴까요? 그 길바닥이 남의 길바닥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거다.
내 땅이라는 네. 얘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방 같은 데다 쓰레기 안 버리잖아요.
그렇죠.
내 방인데 거기다 버리면 안, 내가 치워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치운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는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결국은 시민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좋은 말 다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네.
이 정치적인 자각인데 아주 간단하죠. 내가 주인이다. 그런 정치적인 자각만 있으면은 시민의식은 인간이라면 누구나가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네. 근데 사실 이런 시민정신, 시민의식이 뭐 예전에 조선시대 이럴 때는 없었잖아요.
없었죠. 이런, 부족했죠.
네. 이런 의식이 생겨난 게 그 근본을 따져보면 언제부터일까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뭐 네. 마찬가지인데 제가 이제 조선 시대에는 시민 의식이 없었다라고 네. 말씀드리는 것이 최근 말하는 어떤 정치적 의미에서 네. 그렇게는 이제 그래 볼 수 있지만 사실은 넓은 의미에서의 시민 의식을 보자 그러면은 인간이 있는 곳이라면은 어디에나 시민 의식은 있었죠.
네. 근데 이 시민 의식이라고 딱 우리가 정의하는 그 자체는 네. 약간 부족했었죠.
그렇죠.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서유럽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이제 군주 그리고 좀 더 과거로 넘어간 이제 봉건 시대 네. 때에 어떤 그 봉건 영주들이 지배를 하고 그 밑에는 백성 그리고 어떤 그 일반 그 서민들 노예들 이렇게 있었잖아요. 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시민 의식을 가질 틈이 없었죠. 네. 그런데 그 르네상스 시대를 오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니까 뭐 신대륙을 발견하면서 이제 부가 많이 서유럽으로 들어온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과학의 발견이라는 것 그다음에 기술도 그렇고 그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우리가 지금 지금도 그런 사고는 많이 있어요. 욕망은 이 절제할수록 버릴수록 네. 좋다 이런 사고가 많이 있는데 욕망이 나쁜 게 아니다. 내가 이제 가지고 싶은 것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가지면 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욕망의 복권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이 근대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 만들어진 네. 거죠. 그러면서 생각된 것이 그래 우리가 주인이지 우리가 계속 어떤 그 노예처럼 살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것이 결국은 그 시민 이 계급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게 된 거고 그 결정판이 바로 프랑스 혁명이 된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은 시민이 지배하는 과거에는 왕이 귀족이 지배하는 사회였다가 시민이 지배하는 사회가 도래한 것이 바로 이제 그때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네.
결국 그 이후로는 그러니까는 그 일반 시민들이 이 사회의 주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그런 그 정치적인 개념이 된 거죠.
네, 그 프랑스 혁명이라는 게
네.
뭔지 짧게 좀 부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프랑스 혁명 저도 배웠는데 네. 가물가물하네요.
프랑스 혁명이 네. 사실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 200 몇십 년 전 네. 일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몇 가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 중세 시대 때는 우리가 이제 노예처럼 이렇게 살았잖아요.
네.
그 일반 시민들이 영주들의 어떤 그 뭐라고 할까 부속품처럼 소유물처럼 이렇게 되어 오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몇 가지 있잖아요. 과학의 발견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수백 년에 걸쳐서 이 기술이 발전하고 욕망을 인간의 욕망을 좋은 것이다 괜찮은 것이다 복권시키고 그다음에 신대륙을 발견하니까 이 땅이 넓어지고
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이 이어지면서 그 일반 시민들이 부를 이제 얻게 시작하게 된 것이고 그 일반 시민들의 부가 귀족의 부를 넘어서게 된 거예요.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일단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영화의 대사에도 나오지만은 그 시민들의 이 뭐라고 할까요? 그 신임을 얻는 방법이 뭡니까라고 하니까 많이 미겨야지 이런 대사가 하나 있었잖아요.
네.
일단은 그러니까는 부가 이렇게 쌓이면서 시민 계급이 탄탄해지고 왜냐하면 네. 돈이 생기면은
그렇죠.
교육도 받고 뭐 등등 여러 가지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힘이 귀족을 이기게 되는 그런 것이죠. 그렇게
네.
되면서 귀족 세력을 전복시킨
예.
그 사건이 전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이 성공한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네.
프랑스 혁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네.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어쨌든 서유럽이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 전부터 시민 의식에 대한
네.
생각을 다져온 곳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뭐 그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좀 언급을 해주시긴 했지만 뭐 예를 좀 들어보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언론의 자유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는
네.
그 이후로 이 서구 사회는 시민들의 자유
네.
이것을 어떻게 보면 거의 천부 인권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이제 결부를 시키죠. 그러니까 하늘이 부여한 것이고
네.
이건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 이것이 결국은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네.
이렇게 되면서 서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모든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 다만 이 사회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자유도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범하지 않는 선까지는 내가 무한의 자유를 누린다.
네.
이것이 이제 서구인들이 생각하는 자유죠. 근데 이게 지금 최근 한 10여 년 그리고 20여 년 가까이 이렇게 보면은 서유럽에서 이제 그 이슬람 문화권하고 충돌이 참 많았었어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물론 그 테러라고 하는 아주 그 뭐라고 반인륜적인 그런 행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탄을 받아야 되겠지만은 문화적인 충돌 이것도 한편으로는 봐야 되거든요.
네.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이 서유럽에서 가지고 있는 것만큼 그런 세속적 의미에서 자유 개념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그 이슬람 문화의 종교적인
네.
그리고 좀 성전을 모시는 그런 문화가 이제 서양하고 충돌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종교마저도 서구 유럽에서는 종교도 세속을 넘어설 수는 없는 이런 하나의 그냥 문화.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그 다른 문화권, 이슬람 문화권하고 충돌을 많이 빚기도 했었죠.
네. 자, 예전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자, 어쨌든 이 현재의 코로나19가 시민계급, 시민정신에 대한 인식을 바꿔놨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이런
그렇습니다.
가능성이 있을까요?
사실 이 코로나19가 네. 지금 우리 세대가 겪고 있는 가장 큰 우리가 영어로 팬데믹이라고 부르는 네. 전 세계적인 대재앙이잖아요.
네.
이러다 보니까 이 앞으로 이 코로나가 바꿀 수 있는 사회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많이 이제 해봐야 된 그런 준비도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런데 코로나가 바꿀 수 있는 사회가 어떤 사회의 모습일까라고 했을 때 긍정적인 면도 있을 거고 부정적인 면도 있을 겁니다.
네.
긍정적인 면이라고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기술의 발전을 더 촉진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사회적인 거리두기
네.
그다음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우리 수업 같은 것들도 인터넷을 통해서 수업을 한다든가
네.
종교 행사마저도 그렇게 많이 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그 확보해 왔던 공간 너무 많이 이렇게 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그 진짜 세계가 아니고
네.
가상 세계 속에서의 우리가 어떤 그 공간 활용 같은 것도 가능해진다는
네.
뭐 그런 기술적인 어떤 그 발전의 촉진도 가능하겠지만 우려스러운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역을 한다는 이유로 구실로 해가지고 사회를 통제하고 차단하고 격리시키고 감시하고
네.
이런 것들도 지금 커질 위험이 크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권위주의 시대가
네.
도래할 수도 있다는 것.
예.
그래서 이게 사실 과거에도 보면은 이런 큰 전염병의 유행 이후에 오는 그런 권위주의의 등장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철저하게 저항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는 시민 정신을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형 모델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시민 정신인데
네.
한국을 제외하고 예를 들자면은 그 동남아시아의 캄보디아라든가 태국이라든가 필리핀 같은 나라에서는 바로 이렇게 그 방역의 이유로 시민들을 통제하고 법을 바꿔서 그 대통령이나 총리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생기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촌 차원에서
네.
우리가 그걸 맞서야 되는 그런 운명에도 있다고 해야 되겠죠.
자, 아까 저희가 시민의식, 시민정신 이야기를 하면서 조선시대에는 그런 게 없었다라고
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유교 문화라는 게 굉장히 뭐 시민들, 국민들을 순종적으로 만든 그런 개념이었잖아요. 그러면 이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유교 개념과 시민정신은 모순되는 개념은 아닌가?
그 사실 네. 유교라고 하면은
네.
그 안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저 학문적인 파가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성리학이 우리 그 한반도에는 가장 이렇게 정착을 많이 한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네.
소위 말해서 주류 학파라고 할 수가 있죠.
네.
그런데 성리학 굉장히 그 형이상학적으로 훌륭한 학문인데, 우리나라에 와서 좀 최근에 와서 비판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지배 이데올로기로서 그 상명 하복 그러니까
네.
위에서 명령한 밑에서 들어야 되는 거 그 이데올로기의 수단으로 쓰였다는 것이 이제 비판을 받을 만한 대목이거든요.
예.
그런데 과거의 그 유교의 사상을 보면은 그렇지만은 않아요.
네.
옛날에 그 순자라고 하는 그 그러니까 유교 사상에서의 그러니까 그 유명한 그 학자죠. 네. 중국의 그 왕제라고 하는 그 책이 있는데 네. 거기에 보면은 그런 표현이 있어요. 왕은 배다, 백성은 물이다. 그러니까는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
네.
그러면서 그 결국은 그 왕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백성이 만드는 것이고
네.
잘하면은 그대로 이렇게 띄워 보일 수 있지만 잘못하면 전복시킬 수도 네. 있다. 이런 것이 유교 사상에서도 그대로 들어있거든요.
아.
공자님도 얘기를 했었고. 예. 그러니까는 유교가 반드시 어떤 시민정신 이런 것들과 배치되는 학문이다라고 볼 수만은 없다는 것이죠.
네. 자, 설사 동아시아의 유교에 입각한 것이라고 해도 그건 순종주의가 아니라 오히려 백성이 주인이고 주체가
그렇죠.
되는 그런 시민정신에 가까웠던 거군요.
네.
참 놀랐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외국인들 보면 뭐 놀라운 한국인들 이러면서 몰래카메라 영상 같은 걸 찍어서 올려요. 뭐 지갑이나 손전화를 어디 놓고 가도 절대 가져가는 법이 없다. 이건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광경이다. 신기하더라고요. 이건 일종의 한국인들만의 시민의식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일컬어서 네. 순응주의다 얘기를 하는데 그런 제가 볼 땐 순응주의가 네. 아니고요. 우리가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인 자기 물건 훔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 정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코로나19로 인해 최근에 세계적 화두가 되고 있는 한국의 시민정신에 대한 이야기 부터 또 프랑스 혁명에 대한 이야기까지 정말 흥미롭고 의미 있게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문제 전문가 인문결 연구소 임상훈 소장님과 함께한 세계의 창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지난 주말과 황금 연휴 때 모처럼 조금 멀리 여행도 가시고 나들이도 하시면서 하늘을 나는 듯한 자유로움 만끽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풀린다고 해도요.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늘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고 하니까요. 시민정신 앞으로도 언제 어디서나 잘 발휘하셔서 자가방역 계속 철저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승열의 나라 듣고 오겠습니다. 다채로운 뉴스를 더 즐겁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로 본 세상. 네, 뉴스로 본 세상 매주 월요일에는 문화에 대한 다양하고 흥미로운 소식들 만나볼 텐데요. 양정아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늘 기대되는 시간인데요. 오늘 전해주실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한국에서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념일이 유독 많잖아요.
네.
그중에서도 5월에는 특히 결혼까지도 많이 합니다.
네.
아무래도 날씨도 좋고 결혼하기 좋은 계절이라서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인지 5월에 신부라는 말까지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서 이 모두의 축복을 받아야 할 결혼식까지도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코로나19가 바꾼 이 결혼식 풍경을 오늘은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네, 참 안타까운 소식 중 하나인데 정말 5월이 되면 청첩장을 참 많이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올해는 그 숫자가 많이 줄었어요.
네, 저도 올해는 뭐 한 번도 못 받은 것 같아요.
네.
예,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저희가 한창 했잖아요.
네.
그래서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행사는 다 연기되거나 취소가 됐는데 이 한국에서도 결혼식은 이 좁은 공간에 여러 하객들이 모이는 행사잖아요.
네.
그래서 가능한 좀 취소하는 분위기였죠.
네.
그런데 문제는 매년 5월에 결혼식이 저희가 많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장을 예약하는 것보다 힘들어서 1년 전부터 식장을 예약하신 분들도 있고 미리
네.
준비를 하신 분들도 많았는데 이런 분들이 다 낭패를 보게 된 상황에 빠졌습니다.
네, 참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날 중 하나인데 당사자들이 참 마음고생이 심할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렇다고 예정된 결혼식을 마냥 미룰 수는 없는 일이라 좀 특별한 결혼식 문화가 생기고 있다죠.
네, 바로 인터넷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온라인 결혼식인데요. 이 결혼식은 뭐 신랑과 신부 그리고
네.
가까운 가족들하고만 진행을 하고 그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서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는 것이죠. 하객들은 영상으로 이 결혼식을 함께하게 됩니다.
와, 네.
예, 지난 4월에도 이렇게 온라인 결혼식을 진행한 부부들이 꽤 많았다고 하는데 의외로 만족도가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결혼식 자체는 조촐하게 네. 치러졌지만 웃음꽃이 끊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 신선한 방식의 이 결혼식에 대해서 만족감이 높았다는 거고요.
네.
또 이렇게 결혼식 현장이 실시간으로 서로 공유가 되면서 신랑과 신부 또 양가 친척 지인들이 축하 메시지를 실시간으로 보내는 진풍경이 벌어지면서 서로 좀 유쾌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참 신기한 결혼식인 것 같은데 사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국에서는 잘 잡고 있다지만 세계적으로 더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한국에서조차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 결혼식을 하는데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떤가요? 궁금해지네요.
네,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했죠.
네.
그래서 사회적 격리가 저희 못지않게 좀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이런 나라들에도 역시 온라인 결혼식이 유행을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온라인 웨딩을 진행했던 남미의 아르헨티나 한 신부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결혼식을 지켜보고 축복해 주는 거다 이러면서 네. 이 400명이 무려 유튜브를 와. 통해서 자신들의 결혼식을 봤는데 굉장한 만족감을 표시했다고 하고요.
네.
이 온라인 웨딩을 지켜본 이들 역시 이것은 바로 코로나 시대의 사랑이다 이런 평을 하면서 서로 응원을 네. 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하네요.
아, 그렇군요. 앞으로 이 온라인 그러니까 직결 결혼식이 활성화될 거라는 예측도 나오겠네요.
네, 이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이후에 비대면의 일상화가 진행이 된다면 이렇게 온라인으로 결혼식을 하는 등 네. 이런 이제 직결 문화가 보다 대중화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사실 이 개인의 가치를 중시하는 이들이 늘면서 작은 규모의 스몰 웨딩이나 비공개 결혼이 조금 유행하는 분위기이기도 했어요.
네.
이것이 코로나19 대유행을 기점으로 해서 온라인 결혼이나 다른 형태의 결혼으로 좀 형태가 바뀔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결혼식 고민하는 예비 부부들의 고민거리가 좀 있잖아요.
맞아요.
결혼식 참. 하려면 돈도 들고 하객은 또 얼마나 불러야 하며 이런저런 네. 고민들이 있는데 이 온라인 직결 결혼을 통해서 이 모든 걸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도 앞으로 좀 인기를 모을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온라인 결혼식이 더 효율적인 면을 따지면 훨씬 효율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도 이미 이런 움직임이 시작됐었다면서요?
네, 실제 한국에서는 네.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지난해에 이미 온라인 전문 결혼업체가 등장을 했다고 하네요.
네.
이 회사에서는 사전에 배부된 모바일 청첩장에 신혼부부들이 필요로 하는 혼수를 전시하는 방식으로 축의금을 그렇게 돈을 모아서 받는 거죠.
네.
그리고 비대면으로 결혼식도 올리고 서로 축하의 덕담도 나누고 이런 식으로 결혼식 문화를 바꿔보겠다 이렇게 네. 출범을 한 회사였는데 아마도 올해 더 성장하지 않을까
그러네요.
싶네요.
네, 참 앞서 나가는 회사였네요. 사실 이 한국의 결혼 문화가 언제부턴가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이 보여주기식 행사가 된 경향이 컸었어요. 근데 이번 기회를 계기로 뭔가 새로운 변화와 문화가 생겨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외에 결혼식 문화에 어떤 변화가 생겼나요?
네, 결혼식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신혼여행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한국에서는 네. 보통 결혼식을 끝난 직후에 일주일 정도 신혼여행을 다녀오잖아요.
네.
최근에는 거의 대부분 해외로 떠나죠. 하지만 이 코로나19 여행으로 해외여행 자체가 불가능해지면서 1980-90년대 대표적인 신혼여행지였던 제주도가 다시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은 해외여행 가는 게 어렵잖아요. 그렇다고 신혼여행 안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국내 여행지인 제주도가 인기인 거군요.
네. 1980년대만 해도 제주도가 가장 네. 선망이 되는 신혼여행 장소였죠. 그 이전 세대로 가보면 뭐 설악산, 경주 이런 데 가셨는데
네.
이제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 곳이니까 가격도 좀 비싸고 당시는 항공편도 많지 않아서
네.
제주도에 간다는 게 굉장히 특별한 여행이었죠. 그리고
네.
당시 상황을 조금 묘사를 해드리면 이 양복하고 원피스를 차려입은 신혼부부들이 택시를 빌려서 2박 3일 동안 제주의 명소를 둘러보는 식으로 신혼여행이
네.
이루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명소마다 사진을 찍어주는 사진사들이 대기에 있다가 사진을 찍어주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기도 했죠.
네. 아, 참 불과 한 30년 정도 전인데 또 이런 진풍경이 연출이 됐었는데 집집마다 유채꽃 앞에서 찍은 엄마 아빠 신혼여행 사진 다 하나씩은
다 하나씩 있죠.
갖고 있잖아요. 관광산업이 주력인 제주도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 아닐까 싶은데요.
네, 매년 대규모 해외 여행객들을 유치해서 큰 관광 수입을 올렸던 제주도가 최근 큰 어려움에 빠졌는데요. 다행히 이렇게 국내 여행객들이 몰리면서 조금은 숨통이 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숙박업소나 각종 관광지에서는 신혼여행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다양한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 또 도차원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때문에 방역에도 좀 신경을 써야 하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한꺼번에 사람이 오는 건 좀 걱정스럽고 좀 복잡한 상황에 빠졌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아무래도 좀 두 사람만의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좀 곳들을 방문하셔서 거리 두기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5월에 신혼여행 가시는 분들은 좀 네. 그런 수칙을 잘 지켜주셨으면 하고요.
네.
이 마지막으로 5월에 결혼철을 맞아서 특수를 노리는 또 다른 곳을 하나 더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가전제품 회사들입니다. 이 결혼식 축소나 해외여행 취소로 결혼 준비 비용을 좀 아끼게 됐어요.
네.
그래서 신혼부부들이 신혼 살림 장만에 거금을 투자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최근 백화점의 생활용품 매장이나 가전제품 매장의 매출이 4월 이후에 급격히 늘고 있다고 하네요. 또 요즘은 바깥 외출보다 집에서 머무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가전제품도 크고 성능이 좋은 걸로 더 찾고 있다고 해서요. 이런 제품들에 대한 수요와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바꾼 결혼 문화 이야기 오늘도 재밌게 잘 들어봤습니다. 양정환 기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도 더 흥미진진한 내용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신지은의 매일 영어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매일 아주 조금씩이라도 쉽고 짧고 굵게 영어를 배워보는 코너인데요. 저와 함께 매일 조금씩 공부하시다 보면 어느새 실력이 쌓여있길 바라며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아요. 이 표현에 대해 배워볼게요. 정말 오늘도 그렇고 한국은 날씨가 참 좋은데요. 북한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네요. 자, 날씨가 좋다는 표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씨가 좋다. 영어로는요. The weather is amazing.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weather는 W-E-A-T-H-E-R로 날씨, 기후 이런 뜻이고요. amazing 이 표현은요. 놀랍다, 멋지다, 대단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the weather is amazing 이라고 하면 날씨가 참 좋다라는 의미의 영어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날씨 보고 날씨가 참 좋다, the weather is amazing 이렇게 외치실 수 있는 그런 하루 되셨으면 좋겠네요. 이어서 북한 날씨 전해드릴게요. 5월 5일 화요일은 대체로 맑지만 오후부터 밤까지 함경 북부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기온 알려드립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삼지연 영하 1도, 해산 1도, 강계청진 6도, 신의주 9도, 함흥 10도, 평양 원산 11도, 사리원 12도, 개성 해주 13도입니다. 낮 최고기온은 신의주 12도, 삼지연 14도, 청진 15도, 원산 19도, 해주 함흥 20도, 개성 22도, 해산 23도, 평양 사리원 25도, 강계 26도입니다. 이어 해상 날씨 알려드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앞바다에서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먼 바다에서는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서해북부 앞바다에서는 0.5m로 일겠습니다. 먼 바다에서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기름값과 금값 정보 알려드립니다. 산유국 감산 조치가 시작되면서 국제유가가 훈풍을 탔습니다. 현지 시각 1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5% 상승한 $19.8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금값도 이날 상승해 온스당 $1,700를 회복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금은 전날보다 온스당 0.4% 상승한 $1,700.90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환율 정보 알려드립니다. 100달러당 인민비는 714.56원입니다. 오늘 북한 날씨는 어땠나요? 날씨 정말 좋았기를 바라고요. 신지은의 매일 영어와 생활 뉴스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입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 한국과 세계 여러 나라의 결혼 문화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직결, 인터넷 생중계 등으로 결혼식을 하는 문화로 많이 바뀌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미국의 대법원이 재판에 있어서도 혁명적 변화를 하기로 했다네요. 전화 재판에 생중계 재판,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아, 코로나19가 참 세상에 많은 걸 바꿔놓고 있는데요. 5월은 사실 한국에선 결혼만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이사도 많이 가는 철이었는데 원래는 이번 5월에는 어떤지 모르겠네요. 이사는 도저히 직결 인터넷으로 가능한 게 아니라서 직접 해야 하는 거라서 말이죠. 북한 주민 여러분들도 다양한 생활상의 변화 속에서 5월을 맞으셨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일지 궁금하네요. 내일은 5월 5일 어린이날이라서 또 한국에선 휴일이라서요. 우리 방송도 평소보다 간단하고 짧게 여러분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남은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시고 더 활기차고 건강하게 내일도 맞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책임 프로듀서 양정아, 작가 김희진, 진행에는 신지은이었습니다. 동화 속에서처럼 누군가 여러분께 세 가지 소원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들 하실까요? 요즘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세 가지 소원 중 한 가지는 코로나19의 영원한 종식일 것 같은데요. 제발 하루빨리 그리 되길 바라면서 이승환의 세 가지 소원으로 인사드립니다. 우린 내일 짧고 굵게 다시 만나요.